국민통일방송 신년 특집 사랑하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새해 희망과 소원을 빕니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올해도 이 소원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소원을 기도한 분들도 많았겠죠?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이 소원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탈북민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또한 가족 건강이었을 겁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모 형제들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선 오늘 어떤 소원 빌었나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가 응원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행복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처럼. 안녕하세요. 국민통일방송 신년특집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경수입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북한에선 새해에 만둣국, 온반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밥상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흔히 가족은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죠. 아무도 내 편 아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될 사람. 나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 바로 가족이죠. 평소엔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지만 연말 연시 또 명절 같은 특별한 날만큼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국민통일방송 신년특집 사랑하기 때문에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정과 사랑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봤는데요. 1부에서는요. 지난해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이 된 평양에서 온 김정국, 남인희 부부 만나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한국에 가기 위해 자강도에서 탈출한 정윤아 씨와 그녀를 찾기 위해 탈북한 아버지 정명훈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양희은의 노래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연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대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죠. 지금 제 옆에 멋진 이 일을 해낸 두 분이 계십니다. 깨볶는 냄새도 살살 나는 것 같은데요.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김정국, 남인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정국 씨, 민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새해 첫날 꿀 떨어지는 신혼 부부를 모셨더니 지금 녹음실이 굉장히 환해졌어요. 네.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우선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선 남인희라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국 씨도 간단히 네.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평양에선 김정국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앞서 소개한 남인희 씨랑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아 근데 정국 씨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감사합니다.
뭐 평소에 뭐 방송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아 지금 방송. 네.
아 지금 방송 네 하고 있죠. 예, 네, 목소리 지금 굉장히 좋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미니 씨는 지금 네. 방송인이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시라면서요?
네네, 그냥 그 대학 그래 작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올해 2학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도 간간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찍으면 남편이 편집해주고. 근데 이제 가족 사업이라 그런지 잘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두 분이 많이 네. 싸우시겠네요.
며칠까지 편집을 끝내라 그러면 늦장을 부린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월급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아니 근데 이 결혼한 여자가 대학에 다닌다고 하면 북한에 계신 분들 좀 놀라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국 씨께서 이 미니 씨가 사회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걸 옆에서 응원해주고 좀 도와주시나 봐요?
아, 사실 제가 뭐 크게 도와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차피 대학 공부도 본인이 하고 또 방송활동도 본인이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안하죠.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 근데 그 대학 공부 자체를 남편이 이제 그 하는 게 어떻냐.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늦지 않았다고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또 왠지 공부가 어울릴 것 같다. 막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과제도 되게 많고 시험 스트레스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그걸 그렇죠. 다 이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와, 사실 이 정신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그럼 정국 씨,
네.
지금은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IT 쪽으로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중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취직은 저보다 되게 빨리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취직해서 돈 잘 벌 때까지 제가 잘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키워야겠죠?
아니 지금 계속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역시 신혼은 다르네요. 두 분이 작년 4월에 결혼을 하셨죠?
네네.
딱 결혼한 지 아직 딱 1년이 채 안 된
그렇죠.
따끈따끈한 네. 신혼 부부입니다.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여기 합정에서 만났어요. 여기가 되게 합정이랑 가까운데 그 북한 목소리가 필요한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제 남한 말로 얘기를 해주면 북한 말로 답을 주는 그런 어플을 개발하던 중이었는데 평양 여자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받은 거고 정국 씨는 그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평양 남자 목소리 대신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녹음하느라고 만났죠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보니까 평양 같은 평양이었고 뭐 집도 되게 비슷한 곳에 살았고 그래가지고 좀 잘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와, 아니 진짜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일명 자만추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두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로서 만남이 이렇게 성사됐네요.
그렇죠.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서로의 첫인상 딱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뭔가 어깨가 되게 넓었어요.
오.
넓은 어깨가 눈에 딱 들어왔고.
네. 네네.
진자님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지금 어깨 넓으세요. 아, 예, 어깨 넓으세요, 지금.
어깨 딱 넓은 어깨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경을 꼈는데 뭔가 북한에서 굉장히 공부만 하면서 자랐을 것 같은 부잣집 그 아들의 상인 거예요.
엘리트.
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 하니까 너무나도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오빠가 이제 김제공대를 졸업했는데 이분도 이제 김제공대 다니다가 유학을 갔다. 프랑스에 유학을 갔대요. 그것도 북한에서 한 10명이 선발돼가지고 간 거거든요. 프랑스 네. 유학이. 엄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만 네.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와, 좀 대단하세요. 막 그러니까 되게 아유 운이 좋았죠 뭐 이런 얘기를 또 겸손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거기서 또 막 이렇게 겸손하지 막
아니 미니씨 완전 반하신 것 같은데요? 첫눈에 반하셨나요?
그냥 첫눈에 이제 뭔가 되게 호감도가 상승했죠.
아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처음 봤을 때 외적으로도 이미 어깨 빡 했으면 이미 딱 남자의 매력에 확 빠지신 거고 약간 지적이고 또 엘리트 중에서도 또 엘리트만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 남자다 싶은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아,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칭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국 씨는 어떠셨어요? 자, 좀 부담이 되죠?
아, 저도 그 만나기 전에 내일 뭐 평양에서 오신 분이 녹음하러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는데 그냥 뭐 이런 분인가 보다 싶었죠. 근데 실제 녹음실에서 딱 봤을 때 일단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또 제 기준으로는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예의가 밝고 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방송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좀 한마디로 방송 활동을 하시니까 약간 연예인병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좀 나댄 달을 어떻게 순화해서
일단 좀 그래도 방송에 네. 물이 든다.
뭐 그럴 거라 네. 생각했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되게 호감이었습니다.
두 분 보통 약간 반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지내다 보니까 괜찮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좋았다. 두 분이 처음부터 반하셨던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정국 씨, 미니 씨가 두 분 다 평양 출신이고 미니 씨는 몰타에서 해외 노동자로 계시다가 네. 또 정국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 유학 중에 한국으로 네. 오셨어요. 아니, 뭔가 약간 평행 이론처럼 두 분의 운명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그렇죠. 뭐
두 분 평양에서는 서로 몰랐던 거 맞아요?
네, 몰랐어요. 네, 저희가 몰랐죠.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지역이 평양 안에서도 3분이면 갈 만한 그런 거리에 그렇죠.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살았던 거죠.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였죠.
그 정도였는데 제가 5살까지 거기서 살고 이사를 가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아예 모르게 된 거죠. 만약 그쪽에서 쭉 자랐더라면 학교도 아마 같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때 모르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올 때도 이 정우 씨가 이제 2015년 3월인가 그때 오고 제가 10월에 왔거든요. 같은 해.
와.
모르고 이제 온 거예요. 항상 저보고 자기 따라서 이제 왜 왔냐고 막 한국에 막 자기 따라서 왔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 뭐야. 아니 진짜 두 분 인연이네요.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번 정도는 한 번 마주쳤을 법한 인연 아닌가요? 어디선가는. 아니 두 분 진짜 운명이네요. 아니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면은 두 분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
그러게요.
그냥 그런 게 없었나요?
일단
네.
저도 되게 허감이었고, 미니 씨도 되게 저한테 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던 녹음일? 그것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연락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일이 끝나고도 연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일단 말이 너무 잘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그렇죠. 평양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뭐 척하면 척이죠. 다 알아듣죠. 막 그런 것 때문에 재밌어서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뭐 자연스럽게 그치 뭐 제가 먼저 고백을 했나?
누가 먼저 이렇게 뭐 우리 만나자 정식으로 뭐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는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네,
하고
진짜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한 만난 지 한 6개월? 한 5, 6개월 됐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아는 교수님한테 제 여자친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에서 아 내가 여자친구가 됐구나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두 분 굉장히 쿨하시네요. 아니, 나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약간 좀 애매한 사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막
잘 하셨나 못해요. 보네요. 아 못해요?
잘 못해요. 이제 원래 그 뭐 프로포즈도 하고 뭐 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걸 했는데 되게 오글거려가지고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저를 갖고는 오른 줄 알았어요.
그런 표현도, 생각이 들 법하죠.
네, 표현도 잘 안 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 막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꽃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을 이렇게 또 변화시키는구나.
와, 그럼 진짜 두 분 그래도 처음부터 뭔가 왠지 모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그래도 교제를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막 저랑 자라온 환경도 너무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도 대화가 잘 될 것 같고 부모님이 네. 무엇보다 되게 만족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셨어요. 네. 그럼 연애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한 겨울마다 되게 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는 편인데, 한 일주일 정도 막 누워서 엄청 앓았었는데, 그때 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죽도 나가서 사오고, 약도 사오고, 밤새 이제 자다가도 제가 막 땀 흘려가지고 막 이불을 이제 차 던지면 또 막 덮어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간호를 잘 해주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든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플 때 이렇게 잘 보듬어 주니까 너무나도 그때 되게 감동이었었고, 네. 그리고 정말 소소하게 제가 나가서 이런 어떤 약간 힘든 일,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이럴 때도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잘 공감해주고, 그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진짜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참 힘이 되잖아요. 아, 정국 씨가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가장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미니 씨 말이 나중에 북한에 갈 수 있으면 같이 우리 애들이랑 가서 부모님을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컸어요. 그래서 좀 자주 싸웠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면 아 그래 뭐 언젠가는 손잡고 부모님 만나 뵈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네, 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여자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정국 씨.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정국 씨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아 미니 씨랑 결혼해야겠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네, 저도 궁금해요. 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되게 그 결혼 생각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신이 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지금입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 연애를 할 때 거의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뭐 어차피 가족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거의 뭐 가족이자 친구고 그런 관계로 연애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딱히 뭐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싫었다기보다는 결혼을 하면 뭐가 달라지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결혼을 생각하게 됐던 게 좀 싸우다 보니까 그냥 서로만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계속 그렇게 싸우면서 더 힘들었던 게 이게 헤어질 거라는 그 불안감, 네, 그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크죠, 사실. 근데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저는 헤어질 것 같진 않았어요. 헤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민씨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크게 싸우고 며칠 동안 안 봤는데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 그동안 밥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게 제일 걱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제 입장에서 웃긴 거예요. 저는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살면서 저는 또 미니가 제대로 밥 먹고 있는지 얘 외로움 많이 탄데 괜찮은지 그걸 또 엄청 걱정한 거예요. 아 이게 뭐 서로 좀 낭비인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서로 걱정하면서 그 서로한테 느끼는 측은지심과 뭐 연민과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지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감정 소비, 시간 소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밥은 먹고 다 있는지 걱정이 됐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되게 감동인데 미니 씨는 어떻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이제 결혼을 사실은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되게 결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아직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좀 많이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해낼 뭔가 책임질 그런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되게 그때는 참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그대로 이해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우 씨도 얘기했지만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항상 뭔가를 얘기하면 잘 서로가 너무 잘 통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날 같은 때도 이제 둘이 같이서 이제 놀러 갈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는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낳고 남들처럼 이제 살다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갈 때 왠지 꼭 이제 이 남자랑 손잡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자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뭐 이렇게 네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청혼 그리고 프로포즈라고 하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는 뭐 남자가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엔 여자분들도 종종 해요. 네. 두 분은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걸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참 그게 저는 별로 이제 잘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좀 더 비싼 선물에 좀 더 네. 이제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른 방송 촬영과 겹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 뭔가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어떤 거정관념이 항상 깨지는 그런 북한에서 같았으면 당연히 남자가 프로포즈해야 되고 남자가 능력 있어야 되고 남자가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남한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이제 멋진 프로포즈를 못 해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네, 늘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보통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하면 신여성이다 진짜 멋진 여성이다 라고 하는데 진짜 미니 씨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얘기 들었을 때도 정국 씨 여자 잘 만나셨네요.
아 그러게요.
복이 많으세요. 정국 씨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평생 갚으면서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저도 언젠가 다시 프로포즈 할 겁니다.
아, 미니 씨 들으셨죠? 기다려주세요. 근데 혼인신고만 하고 식은 안 올릴 생각을 하셨다는데 진짜 맞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둘 다 부모님 안 계시니까 크게 결혼식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로 된 결혼식 가장 우리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들 앞에서 한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안 할 생각이었었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 두 분이 서로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다면 정국 씨는 뭐 미니 씨 부모님께 또 미니 씨는 정국 씨 부모님께 혹시 서로의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지금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님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애를 태우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따님 외롭지 않게 네, 같이 잘 지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 자식이 어디 외지에 나가 있다 그러면 엄마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알지는 않는지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밥 걱정은 그래도 안 할 수 있게 제가 잘 옆에서 끼니 잘 챙기고 네 아프면 잘 간호해주고 건강하게 어떻게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래도 잘 화해를 해서 끝까지 예쁜 가정 꾸리면서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방송 듣고 계신 서로의 부모님들께서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당일에 미니 씨 많이 안 오셨어요?
그날은 되게 그 전날에 많이 울긴 했는데
당일에는 좀 덜 우셨나요?
당일에는 손님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식이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울다가 말았었는데 어쨌든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네, 늘 부모님한테는 저희가 늘 항상 어떤 죄책감 이런 게 항상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면서도 되게 그냥 마냥 행복한 게 너무나도 죄스럽고 지금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것조차도 부모님은 모르실 텐데 나중에 우리가 다 어떻게 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 항상 한쪽에는 무거운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써 이제 사람들 있는 앞에서 하객분들 오셨는데 막 그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진 볼 때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많이 그리우시고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게 부모님에게는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도 지금 같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우리 딸,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행복하시지 않을까. 너무 짐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서로의 반려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으시거든요.
네. 저는 정말 결혼하고 이제 정국 씨는 결혼하고 많이 달라지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비록 뭐 이제 결혼 전에도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더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이 박히는 느낌? 막 예. 그래서 오히려 결혼 전에는 아니 뭐 내가 지금 취직도 못 했는데 무슨 애기야 막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부모님도 돈 한 푼 없는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뭘 걱정이냐? 여기서는 일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막 이제 애기를 키우면 나는 일도 못 하고 뭐 이제 영락 없이 뭐 너가 취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국 씨가 그래도 애가 생기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어떤 힘이라도 섰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결혼하고 나서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바뀌셨네요, 정국 씨.
네.
결혼하시고 나서 뭔가 약간 좀 느낌이 다른가요?
글쎄, 이거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확실히 좀 다른 건 있어요. 뭐, 어차피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결혼을 했으니까 내 가족을 아주 행복하게는 당장은 못해줘도 적어도 불행하게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혼자였는데 개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 가족, 내 와이프 이런 그 울타리가 좀 넓어진 게 확실히 저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겨요.
아, 지금 저도 느껴지는데요. 뭔가 되게 뿌리 깊은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게
네, 그런 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있어요. 연애 때는 이제 싸우고 나면 짐 싸들고 항상 나갔었는데.
아, 극단적이었네요.
결혼하고
지금은
나면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짐 싸들고 나갔다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아, 두 분 진짜. 네,
지금은
너무...
또 제가 공부 중이고 아직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의 미니 씨가 뭐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죠. 그리고 든든한데 미안하죠.
에이, 뭐 미안하기까지 할 거 있나요?
아유,
그러면은
미안하죠.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
제가 지금 뭐 철이 없는 건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남인 씨가 좀 많이 와이프가 많이 삐지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때마다 먼저 말문을 트고 손을 내밀고 하는 사람이 네 미니 씨예요.
아,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 싶으신 거죠?
아니,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이해심이 커요. 그리고 좀 뭐랄까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 됨이 너무 좋아서 좀 배울 것도 많고 제가 항상 그런 걸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자보다도 속이 젊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참 바르게 자랐구나 이런 걸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미니 씨 보면서 내 정, 좀 뭐라고 하지? 정신 시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교사로 삼을 때도 있죠.
미니 씨는 언제가 결혼하기 잘했다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 공부도 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걸 되게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 자체를 일단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익혀가지고 편집을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리고 컴퓨터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는 막 수동적인 방법으로 되게 키보드 누르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되게 그 단축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탁탁 도움을 줄 때마다 되게 이런 걸 내가 어디 가서 배우지? 막 이런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런 생각이 네 그리고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모든 이제 요리를 해주면 어차피 제가 요리를 배웠고 제가 좀 잘하는 편이니까 이제 요리를 제가 하는데 해주면 되게 잘 먹어요. 뭐든 잘 먹어요. 단 한 번도 음식 가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정말 결혼하기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술을 안 마셔요.
요리 잘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유 두 분 지금 얘기 들으니까 반쪽이라는 말이 이래서 반쪽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나가서 이제 제가 술을 마시면 술을 못 마시니까 네. 저를 이제
데리러 오시나요?
픽업을 해주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오고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든든하죠. 어디 가서 제가 막 많이 마셔도 든든하게 책임져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요? 정국 씨.
네.
네. 어우, 진짜 최고의 남편이네요.
아예.
술 마실 때마다 데리러도 오고. 아,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보니까, 정국 씨, 미니 씨, 두 분이 서로 마음도 잘 맞으시는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두 분의 혹시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일심동체 게임인데요. 두 분이 제가 두 개의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외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짜장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하, 네. 두 번째,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바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뭐야.
자,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자, 초코우유, 딸기우유. 하나, 둘, 셋.
딸기우유.
네. 아파트, 전원주택. 하나, 둘, 셋.
전원주택.
오, 좋습니다. 와, 두 분이 마음이 이렇게 잘 맞으시니까 결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두 분 다른 생각은 달리 대답하신 거는 서로 알아가면 됐죠, 뭐.
그렇죠. 원래 등산 좋아해가지고 산 계속 같이 가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답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제가 반대를 대답했어요.
장난기가 좀 있으시네요, 정국 씨가. 네. 아, 그러면 저희가 게임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좀 알아봤고요. 결혼하면 보통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진다고 하거든요. 두 분은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 진심? 네.
뭐 책임과 설명을 진심?
네, 당연히 가족이 되면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가족 성원들에게 생긴다고 보고요. 그게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각자의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심은 가족한테만큼은 진심이어야 되고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미니 씨는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은 내 편?
내 편.
내 편이고 또 다른 나인 것 같아요. 뭔가 밖에 나가서는 항상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좀 더 이제 나의 본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족하고 있을 때만큼은 너무 더 편하게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마저도 다 이해를 해주니까 네, 또 다른 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되게 부족한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인데요. 위니 씨?
아니, 싸우더라도 깊게는 올해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현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제가 좀 많이 그 성격이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데 그래도 잘 든든하게 맞춰줘서 거의 변함이 없어요. 성격상의 변함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 점이 너무 든든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듬직하게 나만 바라봐줘서 항상 고마워.
네.
앞으로도 잘 살자.
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흔히 잘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를 떠올리겠지만요. 잘 산다의 진정한 의미는 사이가 좋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은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거죠. 정국 씨, 미니 씨 두 분 힘든 일 있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잘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석훈, 로코베리가 부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한국에서는 생김새가 서로 닮은 부모와 자식을 붕어빵에 비유합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서 찍어낸 풀빵처럼 똑 닮았다는 의미인데요. 국민통일방송 신년특집 사랑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요. 얼굴도 성격도 똑 닮은 붕어빵 부녀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명은 정유나 부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강도에서 2006년도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정유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도?
예,
네,
저도 2006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현재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일단 이 정 선생님과 유나 씨는 현재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 하고 계신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정유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제 다루는 컨텐츠는 문화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달라진 그런 문화들이라든지 또 달라진 그런 단어들, 뭐 언어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을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유튜브에서 남북 연구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북한 군사 정치 연구소로 하면서 북한의 군사 분야하고 한국의 그 군사 분야를 많이 그 다루었댔는데 청자들로부터 조금 그 감정이 맞지 않는 그런 걸로 돼가지고 제목을 남북 연구소로 고쳐서 폭넓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유나 씨가 먼저 방송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계기로 방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따님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좀 어떻게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면서 아버지 그것도 많은 지식을 썩일 게 있나? 그걸 우리 그 한국에도 이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딸이 그 자꾸 그 하라고 그러는 통에 야, 그럼 한번 해보자.
아, 네. 아니,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기계적인 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뭐, 편집하랴, 이런 게 좀 힘들 텐데,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영상 만들 때 따님분이 좀 도와주시나요?
아, 저는 회사 일이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
그러다 나니까, 그저 유튜브만 찍어가지고, 딸한 대라 다 남겨버려요. 그러면 아. 딸이 다 하고 있어요.
따님이 거의 뭐 다 예, 제작 뭐 편집 예.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뭐 감독 연출 다 맡아가고 하고 있어요. 제작까지.
와, 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영상 보다 보니까 저도 두 분이 같이 방송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녀지간에 뭐 같이 방송하시면서 사실 뭐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사실 좀 재밌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네.
두 분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인이셨다면 딱딱한 이미지가 더 많으신데 사실은 아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그래서 아빠 방송하면서 제가 막 폭소를 터뜨리는 것도 많고 또 아빠하고 저하고는 아빠는 함경북도 사람이고 저는 평안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씨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인식과 또 재미와 감동을 한꺼번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더 원하시고
유나 씨도 네. 사실 아버님하고 같이 방송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서 15분을 다 끌어가기에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둘이서 하다 보면 또 아빠는 아무래도 아빠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또 귀신같이 아시니까 그거에 맞게 또 재밌게 이렇게 끌어주시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지 아무래도 좀 흥도 나고 컨텐츠가 좀 더 재밌어지죠.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뭐 방송을 잘 하지 못하다나니까 여러 측면에서 딸이 방조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 때는 좀 많이 그, 저, 체계에만 흘러가다 나니까 시청자들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딸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시청자들이 그 시청률이 조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딸을 내가 좀 유튜브에 많이 이용해 먹어요.
와, 네. 네. 부녀지간에 서로 향후 보완 효과도 있고요. 아, 서로서로 지금 굉장한 서로 좋은 효과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보니까 지금 저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딱 첫인상도 유나 씨가 굉장히 또 당차고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네.
아버님이 보셨을 때 유나 씨의 보통 어린 시절이나 계속 봐오셨잖아요. 유나 씨 어떤 것 같아요?
아, 글쎄 우리 딸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오빠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나니까 좀 우린 집안에 약한 게 여자니까 오빠가 동생을 좀, 좀 엄하게 못하게 많이 부모들이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딸은 마제 우리의 오빠니까 남자 번지게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담차고 좀 그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예, 우리 아들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뭘 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하고 다 해요. 예, 못 박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제설로 월뚝딱거리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이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바로 유머 나옵니다. 아, 역시 유머러스 하시네요.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키웠다고 할 수 있죠. 뭐,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뿌듯한 미소를 짓고 네. 계시는데요. 유나 씨의 미모가 아버님한테서 유전이 된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아, 남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유나 씨께서 아버님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좀 어떠신지. 아니, 아까도 군인 출신이셔서 조금 엄하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빠는 또 여단 참모장이셨고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셔서도 여단 참모장이 아니셨을까. 늘 그렇게 명령조였어요. 아. 섰, 일어서, 뭐, 앉은, 이렇게, 뭐, 나와, 들어가, 이렇게, 항상 명령조의 말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특이하게, 이게 그 딸바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굉장히 엄하셨는데, 또 저는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뻐했어요.
아, 이 남한에서의 딸바보 열풍이 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북한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 그랬대요. 저희 엄마 보고 둘째도 아들 낳아야지 딸 낳으면 안 보겠다고 그랬대요.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아.
둘째도 또 아들 낳아라 그랬는데 아빠 그때 평양에 그 대회 때문에 올라가 계셨었는데 네. 엄마가 또 낳고 보니까 딸을 낳은 거예요. 어. 북한엔 뭐 처음 바로 뭐 성별을 알아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딸을 낳아서, 야, 이거 어떡하지? 말하면 실망하겠다. 그러고 있다가 저희 중조할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어떡하냐고, 정서방 이거 딸 낳았다고. 그러니까 딸이면 어떻습니까? 하더래요. 그러더니 정작 내려오니까 그렇게 예뻐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아무래도 좀 더 애교가 많고 그러니까 이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오빠는 지금도 그게 늘 불만이에요.
아.
유나만 이뻐했다고.
아, 딸만 예뻐했다고. 네.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뭐 가정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좀 엄하시고 좀 군인적인 성향이 많으셨죠. 아무래도
아, 아무래도 네. 직업의 영향이 네네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네. 딸만 예뻐하셨어요. 어떻게 해명 좀 해주시죠.
아니 이게 뭐 약한 거니까 여자는 약하니까. 그래 그래도 좀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은 좀 그. 좀, 그, 미숙한 데가 있어요. 동생도 막 죄받고, 그 아이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통제를 하는 거죠.
네. 네, 역시, 가장이십니다. 자, 그럼 어린 시절 떠오르는 아버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유나 네. 씨가 하나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추억이라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그 수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젊으셨을 때.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은 이렇게 수염을 아침에 깎아도 저녁이 되면 또 올라오나 봐요. 그 남자들의 수염이라는 게.
빨리 자라죠.
네. 근데 이제 집에 퇴근해서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애기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염을 볼에다가 계속 비벼놓는 거예요.
아.
이쁘다는
네.
게.
그게 바로 애정 표현 아닌가요? 네.
아버님들의? 근데 이제 수염을 막 이렇게 비벼놓으면 막 아프고 따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때인데 그 무서워갖고 아빠 출퇴근 시간 되면 계속 오빠 뒤에 숨는다든지 그러면 오빠가 비벼지니까 아.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때는 조금 껄끄럽고 그렇죠. 뭔가 좀 따끔따끔하고 네. 했던 기억인데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게 아마 아빠는 이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 애정 표현이 또 없죠.
네, 네.
유나 씨 어렸을 적에 네. 길을 잃어버려서 꽃제비 생활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이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그 자강도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엄마가 어디 출장길에 올라있나 아무튼 없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네. 아빠가 저를 그 청진에 있는 친이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모 보고 그러면 너가 어차피 자강도 나가니까 좀 데려다 줘라 그랬는데 이모가 저를 이제 인민군대들 한 데다가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여기 기다려 하고 가선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를 버린 거예요. 돈만 받고.
아,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청진역이라는 곳에서 10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렇게 꽃제비를 생활을 한 거죠.
와, 아니 정 선생님, 네. 이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아, 글쎄 저는 뭐 처제한 데라 보냈으니까 간주라고 마음 놓고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어디 그 도쿄 교차금요를 갔다가 오니까 우리 딸이 어떤 사람한테 또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나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다음부터 내 이전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들고서리 하마터면 딸을 잊을 뿌리 보냈다. 이런 죄책감에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예쁜 딸을 잃어버리실 뻔했어요. 아, 정말 가족의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아찔하고 네. 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그때를 떠올리면 두 분 다 좀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만으로 10살도 채 안 됐을 때요. 제가 11월생이기 때문에.
10살도 채 안 됐을 때.
해는 나이로는 11살이었지만 만으로는 9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랬는데 키도 되게 작아서 그 기차역에 그 안내 그 펴주는데도 키가 안 닿을 때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펄짝펄짝 뛰면서 그 안내원한테 안내원 동지 뭐 무슨 뭐 청진학선 기차가 언제 들어옵니까 하면서 이거 그 평안도 말씨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아빠가 강하게 키워서인지 아니면 똑똑하게 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발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청진역에 이제 그 이 매표소에 어떤 키 큰 아저씨가 와가지고 안현동무 청진학선 기차가 언제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저씨를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그다음에 아저씨 하니까 돌아볼 거잖아요. 돌아보니까 청진학선 기차가 언제 들어온답니까 하니까 6시에 들어온대 하고 얘기를 해주고 돌아서 가는 거죠. 이제 아저씨는 그런 걸 이제 또 쫓아가서 잡았죠. 아, 아저씨, 혹시 아저씨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삿별에 간대요. 근데 저는 함경북도를 모르거든요. 아예 작은도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삿별은 해령역 지나가나요? 하니까 지나간대요. 그러면 가는 길에 저 해령역에다만 내려주라요? 하니까 아저씨가 말씨는 지금 함경도 말씨가 아니니까 너 부모님이 없냐 이러니까 부모님 없다. 나는 작은도에 살다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작은도 나가는 길에 이렇게 꽃제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때 저를 데리고 가서 막 그 월병을 사주고 엿을 사주고 하면서 그 막 기차가 들어왔는데 막 유리도 다 없어요. 다 깨져나가고 고난의 행군 시기 때니까.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타고 막 지옥철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저씨가 저를 막 그때 이도 엄청 많았어요. 제가 집이 막 엄마가 공주처럼 한다고 머리도 엄청 길어놨댔거든요.
네.
근데 그 머리에 다 이에요. 다 이. 그러면 더럽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목마를 태워서 그 밤새 달려서 그 해령역에 저희가 6시에 떠나서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 아빠가 그 청진에 나가서 그분의 집까지 이제 가서 뭐 생활 형편도 보고 하니까 형편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뭐 쌀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그분의 여동생을 또 아빠가 도와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못 살아왔을 수도 있죠.
와, 참 감사한 분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9살이면은 그래도 본인이 딱 길을 잃거나 당황하고 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딱 어떻게 영리하게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나서 그렇게 가서 아저씨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느껴집니다. 네. 아버님 딸 잘 네. 키우셨네요.
아, 잘 키운 것도 잘 키운 거지만은 그분 자체가 제대군 아니에요. 어디 계시는 거 하니까 도국토에 있다 그래요. 아내 해령시 국토감독 대사이다 하니까 아 그러신가 하고 그게 어디 가시는 건가 그 새별에 지금 지도사업 나간다 그래요. 그 도에서는 시군들이 지도원을 한 명씩 파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 해령에서 걸어서 새별로 갈 수 있어요. 해령하고 새별이 경계니까요. 이분 집에 한번 우식적을 가봤어요.
아.
네, 갔더니 뭐 정말 3m 잣대기를 휘둘러도 뭐 걸릴 게 없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제대군가이니까 또 그래서 네 그 우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쌀이람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그 도와주고 그 또 동생이 그 그분이 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을 좀 도와달라고 중국에서 잡혀 나왔는데 자가 지금 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도와줄 수 없겠는가 알았다고 해령까지 들어온 국경대 그 시포 초소들이 있어서 못 들어와요.
네.
그 우리는 또 그 국토니까 누구도 검열 안 하잖아요. 그래 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루 재워갖고 중국 넘겨보냈죠.
아, 아버님은 딸을 찾으셨고 또 그분은 어떻게 또 도움을 다 받으셨어요. 네. 서로 서로 되게 네. 감사한 분으로 지금 네. 기억에 남아 계시는데 참 다행입니다.
네.
아니 두 분 모셨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탈북 얘기겠죠. 2006년에 유나 씨가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아셨다고요?
네. 저는 보이지던이 와서 딸이 어디 갔는가 하고 자꾸 물어보길래 아 딸이 어디 저 청진이 이모네 집에 뭐 악기 살라 나갔겠지. 아, 북한 쪽에는 그 귀한 그 전기 피아노람 해서 그 종합적인 악기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살라 몇 번 내보냈댔으니까 야 또 그 악기를 음악대학 그 악기니까 그래서 뭐 또 그렇게 했겠지. 예, 그런데 자꾸 찾기 때문에 야 엄마 보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위부에서 이거 자꾸 재건하지 해서 제가 따졌죠. 어떻게 된 거나 하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유나 씨 얘기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네.
내한테 말 안 못 가지요.
와, 근데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유나 씨가 그래도 유복한 집안에 음악 대학까지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근데 왜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못 살았으면 탈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집이 좀 잘 살다 보니까 그 C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집에.
네.
그리고 전기 그러면... 사정이 안 좋은데 저희 집엔 배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터리로 남들이 TV 못 볼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그 대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그 한국 드라마 CD만 생기면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빠만 없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봤지만 나중에는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니까 저를 계몽시킨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가르쳐줬던 것과 모든 것이 다 반대가 되니까 드라마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알았어요. 제가 아 미국 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남조선이. 헐거벗고 굶주린 게 아니구나. 남조선이 엄청 잘 사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교육적으로 다가오니까 아 내가 여기서 교원대학 졸업하면 초등학생들 선생님이 되는데 교원이 되는데 교사가 됐다고 해서 북한에는 뭐 월급을 주고 먹고 살게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져요.
네.
아이들의 그 진짜 코 묻은 돈을 뜯어내서 뇌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땅에서 공부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드라마에서 장동건이 뭐 여자하고 사귀다가 실연을 당하니까 종이 한 장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북한에는 정말 상위 1%나 탈까 말까 한 비행기를 이 사람은 사랑하다 실연을 당했다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기는 진정한 뭔가 자유가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자유가 뭔지도 잘 모를 때지만 어쨌든 보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도 다 마무리 못 짓고 그리고 탈북을 한 거죠.
와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그 한 장면이 유나 씨에게 딱 네. 깨달음을 준 거네요.
네, 네.
와, 아니 근데 당시에 사셨던 곳이 자강도잖아요.
아 그때는 회령으로 아빠가 제대되면서 회령에 와 있을 때예요.
아.
그래서 회령에 있는 김정숙 교원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자강도에서 쭉 살았으면 탈북할 일 없어요.
그렇죠. 자강도는 특히나 네. 탈북이 어려운 네, 지역이니까 네, 네.
그리고 충성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강도 사람들은 아마 그때 아빠가 좀 계급이 점점 더 높아지셨을 거예요. 아빠가 손 안 다치셨으면 그러면 아마 인민무력부에 올라가 있으면 기껏 해봤자 뭐 당중앙 쪽에 뭐 간부 자식하고 결혼해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탈북을 감행해야 되겠다. 남조선을 가야 되겠다. 죽으나 사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유나 씨가 굉장히 당차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네.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네.
시절에 딱 그렇게 찾아서
네, 네, 네.
돌아온 거 보면은
네.
그게 느껴지는데
네.
정 선생님께서 또 유나 씨를 찾기 위해서 탈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진짜 목숨 걸고 딸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데 그때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딸을 잊어버린 걸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 북한인은 딸을 시집 보내기만 하면 집안이 다 거덜난다는 정도로 그 꿀에서 보내야 돼요. 여기는 뭐 남자가 얼마고 뭐 이렇게 갈라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여자가 다 살림살이 해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딸 시집 갈 준비하느라고 그 목화솜 있잖아요. 북한엔 기예요. 목화솜. 그거 세체할 것까지 다 쌓아놓고 예? 이불 할 수 있게끔 이불 까미고 뭐 이거 다 돈이 생기는 족족 다 해서 장만 다 해놓고 한 쪽으로 다 장만하고. 근데 내가 지금 그때 그 생각에는 야, 그 저 대학에 다닐 때에 돈을 자꾸 재주면서 이, 그, 집체 작업이 다 그 뽑아서 집에라 놔둔 게 계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 출근하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문을 걸어놓고는 그 CD 녹화기를 그냥 보다 나니까 좀 그게 좀 안 되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딸이 그렇게 됐다 하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뭐 핵심 군중이잖아요. 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그걸 내가 유지하려면 딸을 잡아내와야 되잖아요. 딸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도 철칙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말해갖고 중국을 건너간 거죠. 건너가서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다 시기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그 유튜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국경을 몽땅 차단하고 저리 우리 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깜차서 지금 북경으로 보내놓고는 그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던 건데 기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북에서 저 또 내가 또 탈북했다고 소문이 나면서 날 또 잡으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너갈 형편이 못 됐어요. 네, 그래 야 그럼 이럴 바에 내가 딸을 찾아서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움직이다 또 뭐 중국에 또 잡히기다 하면서 그걸 또 탈출해갖고 영길에서부터 대령까지 또 걸어까지 가면서 이름의 역까지 들어왔어요.
아, 진짜 두 분 다 탈북 과정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더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초행길을 먼저 간 딸이 더 힘들었겠죠. 나야 그 무슨 쫓아가는 길이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비록 무슨 하루에 무슨 한 어떤 때는 한 150리, 200리씩도 걸으면서 걸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아, 네. 네. 역시 아무래도 뭐 가족 생각하면은 네.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나 씨를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찾고 해서 두 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만난 거는 국정원에 와서야 만났어요. 이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그 이게 층이 이렇게 다르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처럼 뭐 군인이셨거나 또 직급이 높으셨던 분들은 저희하고 같은 층에 있지 않아요. 아예 분리를 시키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밑에서 그 사촌 동생애 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국정원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 4층의 그 유리 그 창문에서 유나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리가 아빠 목소리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진짜 아빠가 유나야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와 막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잡으러 온 것 같고 그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상봉의 순간이었죠.
아 그러면 네. 그때 사실 감격하고 아버님 너무 막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 무섭다.
엄청 무서웠어요.
아 네. 나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죽었구나. 네, 이제 아빠가 나를 가만 안 두겠다. 엄청 공포에 쩔어 있었죠, 저는.
아, 어떡하나, 이제. 네,
이제 어떡하나.
아버님은 그때 딸 딱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 나는 지금 조사를 그 한 석 달간 지금 그 단독방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뭐, 아내는 뭐, 호화로워요. 뭐 불편 없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우리 조카 목소리하고 뭐 언니 하면 딸라 뭐 하면 이름이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딱 우리 조카 목소리하고 우리 딸이 목소리인 거예요. 그 조사 마치 하는 중에 내 쑥 일어나 창문을 내다보니까 딱 우리 딸하고 조카란 말이에요. 그 조카라 나는 내가 그 북한에서 업어서 두만강 건네준 안데 아이 그래 내리다 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그래 야 이래 하고 소리치니까 야니가 올리다 보더니 좋다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조사가 뭐 그랬대요. 이거 말이야 딸을 찾아 여기까지 들어왔던 거 알면서 딸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 왜 말 안 했나 이러면 성질이 막 부렸죠. 그러니까 아, 그럼 미안하게 됐다고. 여기 기울이 그렇다. 아무리 기울이 그래도 한마디만 귀띔해 줬으면 나도 마음 놓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오늘 조사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뻗치니까 먹자 골목이 있어요. 네. 거기서 술이랑 먹고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때 처음 봐고, 아, 어떤 딸이 여기 와 있구나. 그렇게 마음 놓고, 그러면 성실히 조사를 받아갖고 빨리 나왔죠. 네.
아, 그때 이제 그래도 딸을 찾았으니까 그때 네. 이제 좀 마음 편히 밥이나 술을 좀 드셨겠어요.
네.
아, 네.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딸에게 또 딸은 아버님에게 서로 고마웠던 순간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년 동안 이제 아빠를 못 봤던 거죠. 3월 달에 북한을 나와서 12월 달에야 아빠를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부모를 만약에 북한에 두고 왔다면 제가 그 죄책감에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북한에 있고 오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빠하고 저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 때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빠는 또 딸이 옆에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아무래도 네. 그 존재 자체로도 힘이 되는 네, 게 있어요.
네, 네, 네.
아버님은 언제가 가장 딸한테 고마웠어요?
그저 살아서 여기까지 같이 와서 만나게 해준 게 고마운 거죠. 예. 그 이국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나도 그 험난하게 온 길을 우리 딸은 다른 나라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관 한 곳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또 엄마도 빨리 대륙 들어오고 오빠도 군대 나가 있는 거 제대시켜갖고 그래서 대륙 들어오고 이러다니까 한 3년 만에 가족이 다 만나게 됐어요.
3년 만에. 네. 그럼 딱 그 가족이 다 같이 모였던 날 기억에 나시겠네요. 그날 네. 어떠셨어요?
뭐에 앉아서 음식상을 놓고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 집안 안에서 그래도 예? 아버지가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여기서 너네보다도 제일 힘들게 들어온 건 우리 딸밖에 없다. 왜인가 뭐 엄마도 우리가 다 비행기 태워 들어갔죠. 아들도 비행기 태워 들어왔죠. 그러다 나니까 중국 땅에 일주일 이상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딸은 저 외국을 돌아서 들어다 나니까 고생했지. 아빠는 또 딸을 찾아오다 나니까 걸어서 또 다니다 나니까 또 고생했지. 그러니까 그저 다간 우리 고생이 너네한테는 행복으로 됐으면 다른 게 없다. 이제부터는 그저 자기 임무에 자기가 일을 많이 해서 여기는 그저 제 일한 것만큼 사니까 우리가 남보다 뒤떨어졌다고 우울해 있지 말고 대담하게 맞받아 나가가지고 우리 남보다 더 잘 살자면 뛰어다녀야 된다. 우리는 항상.
네. 아무래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네. 더 가족에도 애틋해지고 네. 지금 제대로 그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 선생님 그리고 유나 씨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순간 딱 가족이 생각이 나세요?
글쎄요. 이제 탈북민들의 대부분 3만 4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저희처럼 온 가족이, 직계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퍼센트는 한 0.3%나 될까 말까요. 그 나머지 한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반쪽 부모예요. 예를 들어 엄마 하나만, 아빠 하나만, 아니면 형제 하나만. 이렇지 대부분 형제, 부모님, 양쪽 부모님 다 놓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마다 아, 가족이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명절 때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해돋이 보러 가고 맛있는 걸 먹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게 맛있지가 않아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나의 탈북으로 인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더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가족이 옆에 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이죠.
그러게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안 그랬으면 정신이 어떻게 돌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움을 안고 네. 살아야 했을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걔도 뭐 자식들이 다 데려다 놨으면 나서 아들도 지금 뭐 한 연봉 한 6천 나가는 그런 회사에 가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야.
예, 네, 그래서 제 길을 다 똑바로 걸어가니까 만나면 서로 그저 또 회사 얘기들도 하고 이럴 때가 즐겁죠.
아. 네,
그래 뭐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서 그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뛰어다녀야 된다. 그거 항상 강조한다. 모임은.
네.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확실히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네. 걸 느끼는데요. 이 끝으로 두 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40 거의 50이 다 될 때까지 국가라는 그 당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충성심이 좀 높다 보니까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요. 북한에서. 근데 그 혹사는 아빠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북한 체제가 사람을 세뇌시켜서 그렇게 인간 무기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몸 망가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몸을 내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북한 체제의 정말 그 악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또 당뇨도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빠가 한국에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건강 때문에 그게 좀 사실은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빠가 좀 건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네. 아버님은요?
나는 뭐 딴 게 없어요. 우선 이렇게 다 들어왔으니까 비록 새 길이지만은 그래도 또 헤쳐나가면 또 그게 자기 길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저 우리 가족들한테 그저 한마디 부탁하고 보는 모두 다 건강해가지고 그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앞으로 희망을 다 이루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유나 씨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당차게 또 네. 방송 활동으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네. 부녀지간의 애틋한 사랑과 또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그리고 유나 씨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영웅의 노래 아버지와 딸 듣고 오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 구들장을 덮이는 북한에선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가족들이 뜨끈한 아랫목에 한데 모여 있겠죠. 한 이불 아래 실인발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실 텐데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격려도 해주고 올해는 좋은 일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희망의 말들을 나누다 보면 밝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갈 겁니다. 국민통일방송 신년 특집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빨간 내복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